가톨릭 교인들은 주일에 성당을 나갈 때 미사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주일에 교회 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본래 가톨릭 미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재현하고 성체성사, 떡과 포도주죠. 성체성사를 받은 후 세상으로 보냄받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미사의 정의예요. 미사라는 단어의 뜻은 본래 보냄받는다, 미션, 미시오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체성사를 받고 세상으로 간다, 그것을 미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가톨릭 사제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사의 전통이 어느 날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1517년 10월 31일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성서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의 교황청이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도 말합니다. 그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대학 정문에 게시한 것입니다. 면죄부를 사는 이들에게 교황이 우리들의 죄나 벌을 사면해 준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이런 행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상품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면죄부 혹은 면벌부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혹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건져내지 못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 개혁을 겨냥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잘못된 이런 행습을 고치기 위한 토론으로 95개주의 조항을 게시했지만 이것은 당시에 거센 폭풍으로 종교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고 개신교 탄생의 마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신교의 탄생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본래 가톨릭에는 성사가 7개가 있어요.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그 중에 5가지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5개를 더 이상 성사로 지킬 필요가 없다. 두 가지만 남겼어요. 두 가지는 개신교에서도 계속하는 것,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 주의 만찬,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제만이 미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전통은 폐기하고 모든 신자가 원칙적으로 사제직에 다 동참할 수가 있다. 이걸 만인 제사장직 혹은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이라고 불렀어요. 다만 목회자가 말씀과 성례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사제에게만 사제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 봉사를 하는 직분으로 목회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체성사예요. 그러니까 떡하고 포도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 예배의 핵심은 말씀 선포와 신자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톨릭처럼 구약의 유대교 제사를 붙들고 있었던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찬,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루터와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여기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면서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고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고 무엇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실까요? 그 첫째는 그는 옛제사, 옛제사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옛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는 옛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8장 1절의 말씀이죠.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으셨다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이 앉으셨다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 10장에 들어가면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됩니다. 여기 구약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불완전한 제사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성된 제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11절에서 구약의 제사들은, 자, 제사장들이 매일 드렸어요.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12절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속죄의 제사 사역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영어로 표현하면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가톨릭의 미사가 의미하고 있는 속죄의 제사, 그 제사는 오늘날 재현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representation, 재현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자, 그런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물로 드리시고 피를 흘려 제사를 완성하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다가 앉을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앉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우선 피곤하니까 앉아요. 네.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던 일을 끝냈으니까 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피곤해서 앉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일을 끝내셨어요. 제사를 끝내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그분이 마지막 외치신 말씀 가운데 다 뭐예요? 이루었다. 속죄의 제사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빚은, 우리의 죄악의 빚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사의 재현, representation, 제사의 재현하는 미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의 완성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월십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미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가톨릭 사람들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사 대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자,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캠프 집회, 천막을 친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간증을 제일 많이 했어요. 테스티모니, 그래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간증이 끝나면 반드시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불리워진 찬송이 뭐냐면 R.K. 카터 목사님이 만든 찬송인데 우리 찬송가 257장에 수록된 찬송입니다.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막 부흥회가 많이 했죠. 옛날에. 그때가 되면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옛날에 부른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약간 난다고 한 사람들은 다 고물신자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3절 아세요? 3절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런데 그때 옛날 한국 부흥에 한참 할 때는 3절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조금 바꿔서 불렀습니다. 나 같은 쌍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자매들은 나 같은. 예. 네.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엔 다. 그것도 생각나시나? 옛날에? 예. 네. 이 찬송가의 본래 제목, 원래 오리지널 제목은 뭐냐면, I am redeemed 예요. 나 구속함 받았네. 나 속죄함 받았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새 언약의 중보자.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얻었다. 구속함을 얻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보다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두 번째, 그는 땅에서 섬기던 섬김의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는 땅에서 섬기는 섬김의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분입니다. 네. 자, 본문의 5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땅에서 천막 치고 장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섬기던 모든 것은 장차 있어야 할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요. 제물을 가지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이건 다 그림자다 이 말이야. 그림자. 네. 무슨 그림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 죄신 속죄의 제물이 되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속죄의 제사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제사가 완성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장막, 제사장, 제사 이건 다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테버나클드 장막을 치시고 원어에는 헬라어의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엠퍼사이드 바이블이라는 새 번역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에서는 영어로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pitched his tent among us. 우리 가운데 그분의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장막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장막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제사장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우리 대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옛날 장막 안에 들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시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던 거룩한 장막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약의 중보자로 했어요.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이 히라버의 디아데케라는 단어예요. 디아데케. 그런데 이 언약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냐?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 여러분 유언장 쓰잖아요. 유언장은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해요. 죽음으로 효력을 발생해요. 그리고 유언장은 고칠 수 없어요. 흥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던가 거절하던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한 유업과 축복을 우리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유업이에요. 유언으로 남기신 약속이에요.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도 받아요. 자, 그것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보다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가?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이 새 언약을 돌비가 아닌 우리의 내면 안에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이에요. 본문,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서 언약을 받아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언약과 새로운 언약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자, 옛날 언약. 그건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언약을, 옛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부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조건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Conditional Covenant, 조건부 언약. If, 만약 지키면 내가 복 주지만 안 지키면 벌 주고 저주하고. 이게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축복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이라면 희망이 없어요. 인류에게.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 이게 바로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어졌습니까? 모세. 그런데 은혜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진리. 특별히 은혜가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은혜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옛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옛 언약은?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옛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슨 단어로 끝나는 줄 아세요?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어. 읽어봤나? 네. 읽기 힘들면 마지막 장, 마지막 줄이라도 읽어야죠. 네. 말라기 4장 7절입니다. 자, 마지막 6절. 말라기의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말라기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끝. 그리고 구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로 끝나요? 저주란 단어. 저주로 끝나요. 저주. 왜? 율법을 파괴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약 성경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슨 단어로 끝날까요? 자, 계시록 22장 21절, 신약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은혜. 네. 신약의 마지막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그렇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율법은 율법을 깨트린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그리고 율법은 돌비에 돌비석에 돌에 새겨진 채로 처음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십시오. 새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나?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은 어디다 두셨다?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생각과 마음이죠. 우리는 두뇌로 생각하고 마음에 그 진리를 새기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행동합니다. 흔히 우리는 머리의 신앙과 가슴의 신앙을 구별합니다. 근데 머리와 가슴은 구별되면 안 돼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머리의 신앙, 지성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가슴의 신앙, 마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안내하는 거룩한 마음속 능력으로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항상 새 언약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실패해요. 아직도 불순종해요. 그런데 은혜의 핵심이 뭘까요? 은혜의 핵심? 은혜란 단어의 뜻? grace?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불신앙하고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장에서 이제 18절에서 13절이죠. 13절 마지막 절에. 자, 마지막 13절에서 새 언약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옛 언약은 없어졌다. 새 언약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일어나 다시 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어서 다 범죄하고 좌절한 경험이 있지만 그들은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일어나 은혜로 다시 쓰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이 음란한 죄도 범하고 그 다윗이 살인죄도 범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영예로운 명칭을 거두지 아니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잖아. 하나님이 붙잡아 왔습니다. 다시 그를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자, 신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제자 베드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으로 쓰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남긴 가장 위대한 고백,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 붙잡았던 단어,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켜 세우신다.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너희를 강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붙들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절에 안 믿는 식구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시고 블레싱의 계절, 우리의 안 믿는 이웃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세월은 지나가고 인생은 빨리 흘러가지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붙들 것 은혜밖에 없어요. 주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은혜를 전파하겠습니다. 은혜를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그리스도여, 은혜의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통해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의 주님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